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중요한 장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윤석열 정부는 당정대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책임을 윤 전 대통령 대신 경찰과 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총리 공간에서는 당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4명,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모였습니다. 특검의 박성재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정진석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야당의 의회 폭거는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편안한 날이 없어 분노했다며 고뇌 끝에 정상화를 위해 비상계엄을 결심했단 겁니다. 특검은 이 회의에 모인 인사들이 경찰과 군 인사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대응 방식을 논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되지 않고 특검 수사를 받지 않도록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회의가 끝난 직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야당의 입법 독재, 탄핵 소추, 예산 삭감 조치 등을 이유로 포함시키라고도 했습니다. 곧이어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받은 박 전 장관은 그날 저녁 문건을 들고 삼청동 안가로 향했습니다. 단순 식사 자리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2차 안가 회동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날 그 자리에 모였어도 뭘 아는 게 있어야 그날 법률 검토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특검은 당정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의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날 계엄은 액션이란 취지의 설명을 외신에 전파하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특검의 지적에는 팩트는 기자들이 취재하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다음 날 대통령실은 계엄은 액션이었다는 취지의 정부 입장이 담긴 보도지침을 외신에 전달했습니다. 여기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헌정질서 파괴의 뜻도 없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이를 구두로 전달한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 대변인이 어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하 전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대통령과 나눴던 문답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내외신 기자들 모두 다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본능적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자료를 검토받은 뒤 주요 외신에 구두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다만 계엄 선포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 역시도 황망하고 뭔가 좀 공직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섰습니다.
그 대변인이나 공보관이 하는 일은 그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팩트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기자들이 취재하는 겁니다. 어느 게 팩트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특검의 지적도 같은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어떤 국익 때문에 이걸 얘기 안 했다고 해서 그거를 무슨 허위 공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계엄 해제 직후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어떻게 계엄을 정당화하고 책임은 어떻게 전가하려고 했는지 내란 특검 종료를 앞두고 당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지훈 기자, 일단 12월 4일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시간 순서대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한덕수 전 총리는 오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내각이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총리 공관에서 여당,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곳에서 참석자들은 경찰과 군,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책임을 지우는 등 대책 마련과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합니다. 이때 참석자인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검찰 과장에게 전화해 정당화 논리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요. 오후 7시 삼청동 2차 안가회동에 참석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사, 판사 출신, 장관, 핵심 보좌진들이 모두 참석한 이 자리에서 정당화 논리를 의논했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거기 참석자들은 뭐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송년회라고 주장을 했죠?
네, 참석자들은 아는 게 없었다, 친목 모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다 그냥 한숨만 쉴 뿐이고 특별히 다들 언급은 그 특별히 자제하는 형편이고 다들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날
답답하다는 말
계엄
평소에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지시한 문건 내용도 확인이 됐죠.
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에게 검사의 합수부 파견을 직접 지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 수용 공간 확보, 합수부 검사 파견 등 인력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 한 장과 포고령 한 장을 건넨 겁니다. 박 전 장관은 실제로 출국 금지팀 비상대비를 지시하는 등 지시 내용을 수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특검이 내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내란특검은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서 11월경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을 누설한 혐의입니다. 이 명단으로 노상원 씨는 롯데리아 회동 멤버들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별도의 제2수사단을 꾸리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새벽 국회에서 큰절을 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도 사과를 해야 한다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요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연히 화냈어야 한다고 거절하면서 박정훈 대령이 제정신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새벽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중 12.3 불법계엄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철회됐고
민주당을 향해 내란을 청산하겠다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은 사과하겠다면서 큰절을 했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큰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법계엄과 함께 특검 수사를 받은 순직해병 사건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의 사과 요구에 대통령이 화내는 건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화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해병대 지휘체계를.
박정훈 대령이 불의의 사고였던 최상병 순직 사건을 과하게 수사해 해병대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렸다는 주장입니다.
해병대 지휘관들을 불비옥히 엮어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그 수사단장 박정훈 그 친구가 제정신입니까?
정 회장은 화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수사 외압을 가했습니다. 그게 죄죠. 박정훈 대령은 자기가 할 일을 한 겁니다.
송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면 그건 잘못이겠지만 해병대 지휘체계를 과하게 엮어서 처벌하겠다는 것에는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진술로 VIP 경로를 입증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어제 생중계로 열린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달러 반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한 기관장을 질책했습니다. 또 철도 차량 제작 업체에 선급금을 주고 납품을 못 받은 일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 사기를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불법 달러 반출에 대해 물었습니다.
달러를 40달러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 못 나가게 돼 있고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예.
그 실제로 그래요?
이사장이 반복해서 최근 외환 반출 사례를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것이 적발이 돼 갖고 세관으로 넘겨.
그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이 대통령은 대책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이 답변을 뒤늦게 하자 또다시 이사장을 질책했습니다.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에겐 안 되는 사업을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그걸 하려면 재정으로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거나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희망 고문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에는 철도 차량 제작업체가 60%가 넘는 선급금을 받아놓고 납기를 지키지 않거나 부실한 차량을 납품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급금을 60%를 줍니까? 그게 뭔 선급금이에요? 중도금도 60%까지 안 줍니다. 이 선급금 주는 규정을 바꾸세요. 저기 정책실장님. 그거 조기 집행인이 뭐니 해가지고 이런 사기치는 수단으로 이용되잖아요.
국토부는 이 업체의 부실 납품에 대해 다음 주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서울고검이 감찰하고 있는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연어회와 소주 등 외부 음식 반입에 회사 돈 19만여 원을 썼다고 특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쌍방울 측은 해당 의혹과는 무관한 돈이란 입장입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논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감찰을 맡은 서울고검은 김 전 회장이 외부 음식 반입에 쌍방울 돈을 썼고 금액은 19만 5천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점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로 모두 6건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지적한 5월 17일 생수와 소주 구입 기록과 초밥집에서 지출한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수원지검 근처 햄버거와 김밥 가게, 카페 등에서 결제한 내역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를 근거로 김 전 회장에게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쌍방울 측은 해당 결제 내역은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임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대기도 해야 되고 가갖고 이렇게 커피라도 사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된 날 검찰청에 출입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날짜가 5월 17일인데 그날 출입 자체가 없는 날짜인데 이걸 어떻게 보냐 이거죠.
앞서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완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오늘 밤 중부 내륙에는 최대 10cm의 강한 눈이 예보돼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 상암동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김희란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수도권 일대에 약하게 내리던 비가 해가 지면서 진눈깨비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졌고요. 바람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밤사이 비는 대부분 무거운 눈으로 변하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서울과 경기 북부가 2에서 7cm, 인천과 경기 남서부가 1에서 5cm입니다. 중부지방에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일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네, 저번에 첫눈이 왔을 때는 지자체들이 제때 대응을 못해서 시민들 불만이 컸는데 이번에는 사전 대비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네, 지난 4일 수도권 일대에 첫눈이 폭설로 내리면서 지자체 사전 대비 미흡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고요. 결빙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강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주말 도심 교통량을 고려해 제설 차량 이동식 전진기지 14곳도 추가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도 오전 8시부터 비상 1단계 근무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제설 인력 3천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또 사전 제설지 살포, 민자도로 관리 강화 등 제설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평년보다 기온이 더 내려간다고요?
네, 내일도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지면서 곳곳이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는 내일 다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이나 빙판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JTBC 김희란입니다.
엊그제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됐던 매몰자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시공사를 비롯한 업체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구급차 앞에 줄을 맞춰 섭니다. 구조대원들이 들 것을 구급차에 싣습니다. 소방관들의 경례를 받으며 병원으로 향합니다. 오늘 오후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 마지막 매몰자가 발견됐습니다.
13일 오후 12시 31분 마지막 실종자를 최종 수습함에 따라 모든 인명구조 및 수습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엊그제 도서관 공사 현장이 무너지면서 4명이 매몰됐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매몰자 2명을 발견해 수습했지만 나머지 2명 위치를 찾지 못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60대 실종자를 발견했고 오늘 오후 숨져 있던 50대 실종자를 발견해 수습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명이 됐습니다. 매몰자 수습을 마무리하면서 사고 원인을 밝히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공사는 공사 기간을 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하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경우로 이렇게 발생됐는지 아직도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무리하게 뭐 진행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원청사인 건설회사를 비롯해 공사 관련 6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업체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62명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문가 집단인 학회 등과 함께 사고 현장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국내 편의점 업계가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를 잡기 위한 특화 매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부터 애니메이션 굿즈까지 다 갖춘 매장을 여는가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엔 K-푸드 특화 매장도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가봤습니다.
얼마 전 서울 성수동에 새로 생긴 편의점입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매장에 전시된 화장품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화장품 매장으로 보이지만 사실 의류 완구류까지 다 갖춘 올인원 편의점입니다.
젠지 여성 고객의 선호들을 고려해 구성한 브랜드 팝업 존, 1020 세대가 즐겨 찾는 캐릭터 구찌와 트렌디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편의점과 차별화된 특화 매장에 소비자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입니다.
K-뷰티 스키데스. こんなコンビニが日本にないので、とっても便利だと思います. 일본에 있다라いいなって思います.
목걸이도 있고 예쁜 굿즈도 있고 저기 화장품도 있던데요. 이런 게 다 있어서 너무 좋아요.
또 다른 편의점 업체도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동에 K-푸드 특화 매장을 열었습니다. 바나나 우유부터 다양한 라면, 김까지 인기 좋은 한국 식품들을 한 대 모아놨습니다. 야구, 축구 등 스포츠 팬들을 공략해 유니폼 등 각종 굿즈를 파는 스포츠 특화 매장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점들이 특화 매장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건 편의점 업계가 포화 상태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시장 성장률은 2022년까지 전년 대비 9.7%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2024년 들어 2.3%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편의점 업계는 앞으로 똑같은 형태의 편의점을 늘리기보단 차별화된 특화 점포들을 키워서 수익성을 높이는 데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답입니다.
중국이 난징 대학살 88주년을 맞아서 국가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와 군은 일본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난징 시내 저녁에 사이렌이 울리자 사람들이 멈춰서 고개를 숙입니다. 거리의 차들은 서서 경적을 울리며 추모에 동참합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오전 1937년 중국인 30만 명 이상이 일본군에 희생됐다고 알려진 난징 대학살 국가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행사에 불참한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들의 논조는 매우 거칠었습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든다고 했고 인민일보 역시 최근 중일 간 군사 갈등을 거론하며 일본이 피해자로 위장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직접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난징 나투사 是日本军国主义犯下的残暴罪行。我们绝不允许日本右翼势力开历史倒车。
인민해방군 동부전군은 일본군 모자를 쓴 해골을 큰 칼로 베는 포스터를 공개하며 군국주의 유령이 돌아왔고 더러운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9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4대가 일본 오키나와 섬들 사이를 비행한 이동 경로를 직선으로 연장하면 도쿄나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위선 관계자는 도쿄를 폭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해외 인재에게 주는 비자 수수료를 크게 올리기로 하자 여기에 맞서는 소송들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이 틈을 타서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캘리포니아 등 19개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 인상 조치를 막아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President Trump's $100,000 fee isn't just misguided, it is, yes, illegal. And it threatens to worsen already severe labor shortages across California. So we're suing, an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0,000로 100배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값싸게 고용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The country would rather not have to pay $100,000, but they'd rather, how do you do that? You hire Americans. So there's an incentive to hire American, but there may be instances where it's better off doing through expertise or whatever it may be.
소송에 참여한 주정부는 새 정책이 오히려 미국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H-1B 비자 신청자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들로 미국 사회의 핵심 인력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문턱을 높이는 사이 다른 나라들에겐 인재를 끌어올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So $1.7 billion for the world's most talented researchers, 1,000 of them, and targeted H-1B visa recruitment from the United States.
유럽 국가들도 AI와 로봇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정책이 오히려 인재 유출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이른바 노조조끼 논란에 대해서 정현석 대표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보안요원이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식사하려던 한 시민에게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서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정 대표는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례가 또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미성년자 성 착취범이었던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집에서 찾은 사진 19장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빌 클링턴 전 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이 등장합니다. 트럼프는 여러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고 일부 사진엔 트럼프 콘돔을 판다는 팻말도 보입니다. 민주당은 의문을 키우는 사진들이라며 법무부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엡스타인이 모두와 사진을 찍었다면서 별일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며칠 동안 폭우가 이어지면서 홍수가 발생해 주민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워싱턴 주지사는 유례없는 상황이라면서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에 또 다른 폭풍우도 예보돼 있어서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BBC가 올해 우리나라 수능 영어 영역의 높은 난이도를 언급했습니다. BBC는 수능 영어가 악명 높을 정도로 어렵다면서 일부 학생들은 고대 문자 해독 같다고 반응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게임 용어가 나오는 39번과 칸트 법 철학을 다룬 34번 문항을 지목하면서 독자들에게 직접 풀어보라고 권했습니다.
And I tried to solve it myself and it was very hard.
25년차 국제 구호 활동가이자 여행가 바람의 딸 한비아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 33 전까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좀 여행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한 10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세계 지도를 보니까 땅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땅이 다 붙어 있으면 한 바퀴 돌 수 있지 않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시작한 그 시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33살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 나 정말 이제 힘들어. 나 다 때려치고 세계 일주 갈 거야가 절대로 아니라 10살 때부터 키워온 꿈이 33살에 이제 드디어 한 발짝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 진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세계 일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긴급구호라는 이 일을 만나게 된 거고
네.
긴급구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계시민 학교도 꾸리고 그리고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와서 세계 시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지구 안에 살고 있으니 세계 시민이다 라는 생각까지 이뤘습니다.
이 말씀 듣고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방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지 않을까.
아, 그거 효과적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네.
하니까. 근데 그 오지 여행을 다니시면서 난처했거나 곤란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기억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요. 저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구제불능 길치입니다.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물어보느라고 현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많이 만나서 오지로 오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길치라는 것 덕분에 정말 제대로 된 오지 여행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세상 일은 뭐든지 마이너스 플러스 있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자지구나 로힝야족의 비극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라면 우리가 우리 층에서 이제 우리는 아시아 층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한국 방에서 뭐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고 안전하려면 옆방은 물론 앞뒤가 다 아래 위층이 다 편안하고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자지구의 일이나 그다음에 로힝야족 들의 지금 그런 난민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집안일인 거잖아요. 바로 위층에서 그렇게 지금 몇십 년씩 전쟁을 하고 있다거나 몇십 년씩 그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는 편안하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나가는 게 우리의 가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5년 만에 이제 11번째 책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를 내셨는데요. 이번엔 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아, 이번에는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잖아요. 지금 자연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절마다 그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이제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이제 사람도 각 계절마다 아름다움이 이제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10년이나 20년 좀 젊은 사람들을 보면 그때가 좋았지 뭐 우리 좋을 때는 다 지나서 이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네.
지금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계절을 인생의 어떤 계절을 지나가시든 지금 고유한 아름다움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지금 작가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느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나이로 보면 약간 가을 중반 그리고 그다음에 또 시간으로 보면 약간 노을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가을 그리고 노을 무렵.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조금 지나고 나면 약간 깜깜해지고 또 별빛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때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누리고 충분히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즐거워하시는 게 말씀하실 때마다 느껴져서.
그렇습니까? 네.
일기장은 감성의 카메라다. 시련이 올 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건 일기 덕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그랬나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일기랑 보고서랑은 다른 점은 보고서는 그냥 딱 사실만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건 없잖아요. 그 젊은 엄마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를 이렇게 안고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 간절하지만 안심이 되는 눈빛. 그리고 제가 그 손을 잡았을 때 정말 그 달달달달 떠는 그 간절한 그거는 보고서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일기장에 적어놔야 돼요. 그 일기장이 없었으면 저는 11번째 책, 이번 책은 물론 그 앞에 있는 책도 아무것도 안 나왔을 거예요.
네. 끝으로 작가님 같은 삶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는 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각각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이제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봐오면서 네. 제 책을 보고 이 꿈을 크고 그 친구들을 저는 이제 자기네끼리는 한비아 키즈라고 부르는 네. 그 아이들은 한비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아이들한테 반드시 말해요. 제2의 한비아는 되지 말라. 왜 제2의 한비아가 돼? 제1의 네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비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